B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심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마녀사냥이라고 변호인단 측이 주장했습니다. 12일 미 상원에 출석한 마이클 반데어 빈 변호사는 정치 보복을 위한 노골적 위헌 행위라고 이번 탄핵 심판의 성격을 규정하고 민주당이 오랜 기간 진행해온 마녀사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빈 변호사는 아울러 지난달 6일 연방의사당 습격 사태 직전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 집회에서 행한 연설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의회 난입 등을 촉구한 게 아니라면서 불법 행위를 권고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데이비드 쇼원 변호사는 소추위원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영상을 선택적으로 편집해 제시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소추위원단 측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죽어라 싸우지 않으면 나라를 잃을 것이라고 말하는 장면 등이 담긴 영상을 들며 내란 선동의 증거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쇼원 변호사는 싸우다라는 단어가 의회 난입 선동의 근거라는 주장을 반박하면서 과거 민주당 인사들이 각종 발언과 연설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사례를 모은 영상을 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12일 변호인단 변론 절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과 변호인단 양측의 최후 변론에 이은 상원위원들의 최종 표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탄핵안 인용 정족수는 상원 재적 1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하지만 민주당 의원 50명 외에 공화당에서는 대여섯 명 정도만 찬성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47개 이사국은 12일 제네바에서 열린 특별회의에서 이미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 조건 없이 석방하는 한편 투표로 선출된 정부의 복구를 미얀마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마련한 이날 결의안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 형식으로 채택됐으나 이후 러시아와 중국이 불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얀마 현지에서는 거리 시위가 13일에도 열리는 등 쿠데타 불복종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최대 도시 양곤에 수천 명의 시위자가 운집한 것을 비롯해 제2도시 만달레이, 수도 레피도 등지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유니언데이 휴일이었던 전날에는 이번 쿠데타 이후 최다 규모인 수십만 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시민 불복종 운동에 관여한 의료계 인사 체포에 나섰다가 시민 반발에 물러섰습니다. 13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오전 만달레이에서 경찰이 친마웅 루인 만달레이 의과대학 총장의 자택을 급습해서 체포를 시도했으나 이웃 주민들이 강하게 항의하자 물러났습니다. 쿠데타 이후 처음으로 항의 시위가 벌어진 지난 3일 양곤과 만달레이 등지에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수백 명이 시민 불복종 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공무원과 주요 공기업 직원들이 동참하는 계기가 됐다고 외신들이 설명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40만 회 접종분이 12일 나리타 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하역한 백신은 미국 제약회사 파이자의 제품으로 일본의 첫 보급 물량입니다. 후생노동성 전문가회의는 최근 파이자 백신이 안전하고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으며 이르면 14일께 정식으로 승인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은 이날 보도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앞서 다음 주 중순 백신 접종을 개시할 것이고 의료진 만 명이 초기 대상자들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중반까지 전체 인구 접종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이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을 지속할 것을 주요 국가들에 주문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12일 열린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화상회의에서 지금은 크게 움직여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미국은 국제 문제에 더 깊게 관여하고 동맹을 강화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놓겠다며 국제사회 현안에 대한 공동 노력에 미국이 복귀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G7은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서 앞으로 미 재무부가 극적으로 다르게 기후변화 등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코로나 위기를 이겨낼 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뉴스 들으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현재 이 감염률이 30에서 40% 정도 높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최소 3가지 종류의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내 신규 확진자는 82만 5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25% 감소한 것으로 이번 주 초에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11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번 주 초까지 미국인 1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는 보도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여름에는 미국인 3명 중 1명이 백신이 나와도 맞지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가 되는데요. 그러나 화이자 또 모더나 등의 백신 접종의 안전성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신속하게 백신을 보급하고 접종이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는 시급한 상황에서 백신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들이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생산되고 있다는 소식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페이스북이 세계보건기구 WHO와 협의를 하고 페이스북에 이 백신에 대한 가짜 정보를 삭제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가짜 정보는요, 코로나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또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자폐증에 걸린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고 감염되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삭제된다는 경고를 한 것이고요. 이런 정보를 담은 게시물은 그룹 관리자가 공유 전에 승인하도록 하는 절차도 추가됩니다. 이전에도 페이스북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가 보이지 않도록 순서를 미뤘는데요. 이제는 아주 삭제한다는 움직임에 대해서 자유 발언에 대한 검열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지만 페이스북은 이런 비판에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의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읽으러 사람들, VOA 이야기 미국사, 또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2021년 2월 둘째 주 순서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델타. 미국의 대형 항공회사 델타 항공이 4월 말까지 일행이 아닌 승객에 한해 좌석의 중간 자리를 비워둔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델타 에어라인스는 승객들 사이에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봄방학과 부활절까지 모든 항공편의 일부 좌석을 계속 차단할 것이라는 내용을 밝힌 건데요.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사를 둔 항공사는 4월 30일까지 3명 이상의 승객 그룹이 함께 앉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객실에서 중간 좌석을 차단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기에 몇몇 미국 항공회사는 이미 중간 좌석을 차단했었는데요. 델타의 한 관계자는 항공사가 좌석 정책을 재평가하면서 바이러스 사례와 예방접종 비율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항공여행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행 제한을 부과하기 전에 특히 유행병 초기에 질병의 주요 매개체였죠. 많은 보건당국자들은 또한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이후 미국에서 새로 보고된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한 여행을 비난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아름다운 것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이 마약 중독 극복 경험을 다룬 회고록 아름다운 것들을 오는 4월 6일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이 변호사 출신인 헌터 바이든은 알코올과 대마초 등 약물에 오래 중독됐었고 첫 결혼 생활 도중에 형수와 동거하는 등 복잡한 사생활로 구설에 올랐죠. 1993년 첫 번째 아내와는 2027년 이혼했고 사망한 형의 아내와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부통령일 때 중국 당국의 도움으로 투자회사를 차린 것과 관련해 탈세 혐의로 현재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죠. 이 아름다운 것들이란 책은 바이든 가문의 끈끈한 애정과 헌터 바이든 개인의 중독 극복기에 중점을 다룬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헌터는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기 직전인 2019년 여름 뉴욕의 유명 출판사인 사이먼 앤드 슈스터와 계약 전문 작가의 도움을 받아 집필했습니다. 사이먼 앤드 슈스터는 지난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멜라니아 트럼프 최측근의 폭로서를 냈던 출판사입니다. AP통신은 이런 각종 논란이 약물 중독 극복기란 고리로 서술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미 자신의 중독 문제를 공개적으로 밝힐 수 있는 헌터의 힘과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다른 이들도 그의 여정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희망을 찾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그간 헌터에 대한 언급 자체를 금기시해왔던 바이든의 세계에서 그것도 대통령 임기 초에 이런 책이 먼저 나온다는 점이 의외라고 했는데요.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가 헌터는 어딨나를 외치며 바이든 측의 부패의 고리로 지목한 게 헌터 바이든이었고 바이든은 아들을 숨기기에 바빴는데 초기에 여러 논란을 털고 가기 위한 정교한 홍보 전략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헌터 바이든이 고액 출판 계약을 한 것 자체가 또 다른 아버지 직위를 이용한 사업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헌터 바이든의 책은 출간 발표 직후 선주문이 몰려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하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안소영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이번 주에는 독자분들께서 어떤 기사들을 또 많이 보셨을까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미국 국무부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밝힌 기자회견 내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긴밀한 협의, 조율을 언급했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미국인과 동맹들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같은 대북 접근법이 기존의 대북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서 시작된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압박 정책과 향후 외교의 잠재성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정책과 접근법을 만들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또 남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전히 역시 그 정책 검토 과정 속에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의 핵심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밝힐 자세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여를 늦춤으로써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할 것을 우려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지 않게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북한이든 이란이든 혹은 다른 국제적인 도전이든 먼저 미국과 동맹이 정확히 같은 입장에 있는지 확실히 하고 싶고 또 미국이 곁에 있고 지지하고 있으며 외교적 노력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동맹과 협력국들이 인식하도록 확실히 하고 싶다고 밝힌 건데요.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란 문제든 북한 문제든 미국이 너무 빨리 움직이면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이 미국과 함께 가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떤 접근법을 취하기에 앞서서 외교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또 미국의 전략적 목표가 무엇인지 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 알아보죠.
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밝힌 북한의 지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뉴스입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고도 북한이 여전히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 BOA가 입수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보면요. 북한은 역시 계속해서 핵 분열성 물질을 만들고 핵시설을 유지할 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를 위해 필요한 물질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해외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또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북한이 직접적인 수입과 선박 간 환적 등 불법적인 속임수를 통해서 확보한 정제유의 양이 연간 수입 한도인 50만 배럴의 몇 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면서 상품 운송과 또 사람들의 이동에 대해 불법적인 부분뿐 아니라 합법적인 부분까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 수입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불법 석탄 수출이 지난해 7월 말 이후 대부분 중단됐다고 전문가 패널은 밝혔습니다.
예. 또 이 밖에도 북한의 그 불법적인 외화벌이 활동도 함께 지적됐다고요.
예,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해외 노동자 파견과 관련해서 북한 군수공업부에 의해 해외로 파견된 북한 정보통신 IT 전문가들의 외화벌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아울러 정찰총국의 지시를 받는 사이버 해커들의 가상화폐와 또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자 등을 상대로 한 악성 공격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무기금수 조치를 위반하고 있고 또 불법적인 군사협력 혐의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자, 보고서에 언급된 것처럼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 관련 뉴스도 이번 주에 여러 건 나왔더라고요.
네, 먼저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표한 무역 월간 보고서 1월호를 보면은 북한 대형 비료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보고서가 언급한 비료 공장은 평안남도 안주시에서 화학비료와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로 1970년대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이 비료 공장은요, 지난 201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찾아 생산을 독려한 바 있고요. 또 지난 2013년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찰에 나서기도 한 곳입니다.
네.
이 공장은 북한의 국경 봉쇄로 인해 가동에 필요한 부품을 제대로 수급받지 못해 운영이 중단됐다고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석탄 가스화 공정에서 수입산 부품, 즉 고압 밸브와 고압 분사기 등이 마모돼 교체해야 하는데 현물이 없어서 생산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현재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몇 가지 부품이 코로나와 국제사회 제재 등으로 원만한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사실 국경 봉쇄 조치가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이 차질이 빚어진 게 비단 비료 공장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드 교수는 북한이 아무리 자력갱생을 얘기하더라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번 공장 부품이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료 공장 전체의 운영이 중단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공장의 생산 하락은 농업 부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결국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벤자민 실버스타인 미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비료 공장 가동 중단이 사실이라면 코로나 대응으로 인한 북한의 국경 봉쇄가 기본 산업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도 있었죠.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에서의 어려운 생활을 털어놨는데요.
네, 알렉산드라 마츠고르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국경 봉쇄 여파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자국 통신인 인테르팍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밝혔는데요.
네.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북한의 국경 봉쇄 조치로 각종 물품 조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면서 북한의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이미 국경을 폐쇄했고 그 이후 북한에서 출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국은 북한인이라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봉쇄 조치가 경제는 물론이고 주민들의 생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수입 재료, 원자재, 부품 등이 없어서 많은 기업이 멈춰서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이들도 1년 정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8월까지는 비상방역위원회 지도부 특별 결정에 따라 국가의 필수적인 물품은 들여올 수 있었는데 9월 태풍 이후에는 그마저도 완전히 금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밀가루와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사기 어려워졌고 가까스로 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봉쇄 이전보다 서너 배 급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다 의약품 부족까지 겪고 있다고 마체고라 대사는 전했습니다.
자, 코로나 방역을 강조하면서 북한 당국 참 국제지원단체 인력까지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까지 불허하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국제기구뿐 아니라 미국 내 구호단체들도 1년 넘게 사실상 대북 지원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요. 미국 내 구호단체들의 방북이 중단됐을 뿐 아니라 평양에 상주하던 유엔기구 인력도 거의 철수하면서 기존 활동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이 2017년 시작해서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던 대북 5개년 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최근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강력한 신종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 유엔 전략계획, UNSFP와 또 유니세프 국가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의 이행이 심각하게 지연된 점을 고려해서 북한 당국이 현 유엔 전략계획의 1년 연장에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전략계획 UNSF는 북한 외무성과 유엔기구, 국제인도지원개발기구들이 협의를 통해 도출한 5개년 전략계획으로요. 북한의 식량과 영양안보, 사회개발서비스, 보건력과 지속가능성, 데이터와 개발관리 등 4가지 전략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까지 정리해봤고요.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생생한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다음 기사 알아볼까요?
네, 다음은 국제 백신 프로젝트가 올 상반기까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약 200만 회분 제공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몇 명 정도가 접종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모두 99만 6천 명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 코백스가 북한에 199만 2천 회분의 신종 코로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건데요. 세계보건기구와 전염병예방혁신연합, 세계백신면역연합이 함께 만든 코백스는 지난 3일 발표한 코백스 퍼실리티 잠정배분 전망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북한이 인도혈청연구소에서 생산되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과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 공동개발 백신을 공급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이 올 상반기 중에 북한에 제공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북한은 또 무료로 백신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북한은 개도국 지원을 위해 각국이 재정을 지원하는 코백스 AMC, 일명 코백스 선구매 공약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게 됩니다.
네.
AMC는 선진국들이 공유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메커니즘으로 북한은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백신을 공급받는 저소득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코백스는 북한 이외에도 139개국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분배 계획은 각국 정부의 국가 백신 프로그램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백신을 받을 수 있는 보건 준비 체계 등 각국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배분과 관련한 최종 보고서는 적절한 시기에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소식은 미국이 탈퇴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내용입니다. 앞으로 북한 등 전 세계 인권 침해 국가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여가겠다는 행보로 보입니다.
네,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온 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 6월이었던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미국은 인권탄압 국가들이 이사회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또 이사국으로 선출될 가능성, 또 이스라엘에 대한 인권이사회의 불균형적인 집중과 적대감을 탈퇴 이유로 제시했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미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돌아갈 것이라고 발표한 겁니다.
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평등의 중심을 둔 외교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혀왔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이 우선 참관국 자격으로 복귀할 것이라면서 이 자격으로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고 또 협상에 참여하면서 결의안을 내놓는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참관국은 이사국과 달리 인권이사회에 제출된 결의안에 대한 투표권이 없습니다. 미국은 올해 10월로 예상되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통해서 이사국 선출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들의 표결로 선출됩니다. 블링컨 장관은 인권이사회가 의제나 구성, 초점 등에서 결함이 있는 조직인 것은 맞지만 미국의 탈퇴로 인한 지도력 공백으로 권위주의적 의제가 있는 나라들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잘 작동하면 최악의 인권기 기록이 있는 나라들을 조명하고 또 부당함과 압제에 맞서는 이들을 위한 중요한 토론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자 선택 이번 주 주요 소식들 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boakorea.com입니다. www.b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났을 텐데요. 미 남부 조지아주에 살고 있는 데이비드 리시 부부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사연 즐거운 알래스카 들어보시죠. When I was a child and I lived in the city, 평생에 한 번 있을까 한 기회를 그냥 보낼 수 없었던 데이비드 리시 부부. 테네시주에서 알래스카주까지 8일간의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두 번째 날에는 아, 여기서 우리 살까 여기서 살까 이게 농장하면서 농장 무슨 우리 땅 다 사야 되나.
수원이 너무 예쁘고 중간중간에 집이 한 개씩 있는데 그 집들도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죠.
이런 데서 또 소나 좀 키우면서 살아도 되게 행복할 것 같다 이러면서
우리 다음번에는 이런 뜻을 그지 않은 것 생각되겠지.
언덕을 넘을 때마다 한가롭게 풀을 뜯는 가축들, 그 너머로 보이는 집들. 아, 이것이 아메리칸 드림일까 싶었습니다. 지평선을 바라보며 달리다 보면 끝이 나오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 대륙의 광활함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하며 아이들도 같은 감동을 느끼길 바랬습니다.
캐나다지. 캐나다인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거기가 춥지. 추우면서 지나가면서 곰하고 곰들 많이 봤어요.
그동안 늑대도.
늑대는 한 마리 봤는데 그다음 캐나다에서 알래스카 국경 가기 전까지 여기서 한 하루 동안에 곰을 한 열 마리 넘게 봤는데 양쪽으로.
아이들이 좋아했겠네요.
애들이 처음에는 신나더니 와 요 딱 옆에 요 옆에서 곰이 와서 가서 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
가족 여행으로 떠나는 이삿길의 흥미로운 감동이 조금씩 사라질 즈음 드디어 알래스카의 수도 앵커리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들어가는 가정에 와 추워서 와 이렇게 시원하고 춥네 하고
눈이 많이 그때도
눈이 양쪽으로 뭐 산에 있는 눈들이 그 양지는 거의 녹았는데 그 음지 음달 같은데 거기는 눈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 앵커리지 시내에도 보면 그 산이 있는데 산 쪽에 눈들이 아직 쫙 있더라고요. 시내에는 눈이 없는데 산에는 눈이 아직 남아 있고 아 그래서 우리가 북쪽에 오긴 왔구나 싶더라고요. 아직 5월 말인데 6월 다 됐는데 아직 산에 눈이 남아있고
다 자켓 걸치고 약간 두꺼운 옷 입고 하시더라고요.
지난 7월 알래스카 앵커리지도 전례 없는 폭염으로 역대 최고 온도인 섭씨 36도까지 오르는 이변이 있었지만 매년 5월 항구도시 앵커리지의 평균 최고 기온은 18도.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또다시 새로운 계획을 짰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사를 들어가려면 거기 가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찾아보니까 그 저희가 앵커리지 그 시내에서 한 40마일 떨어진데 직업 학교가 있었어요. NIT라고. 용접도 가르치고 그다음 뭐자 CDI 그걸 드라이버, 그 산업용 트레일러 운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제가 이수하려고 했던 과정이 8월에 지금 하는 거예요. 8월에 시작해서 뭐 한 8월 말에 한 달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는 6, 7 두 달 동안은 삼촌 따라다니면서 그 인테리어 하는 걸 같이 뭐 도와주고 그랬어요. 처음 뭐 그 제가 그냥 헬퍼죠. 예, 저는 기술자가 아니고 헬퍼. 네.
직업학교 시작을 앞두고 분주했던 때 리시 가족은 너무나 반갑고 소중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저희 신랑이 외동이어서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년밖에 안 되셨는데 아 이게 우리가 근데 자리를 잡아야 이렇게 오시는데 저희가 원래는 테네시 있을 때 머시 오려고 했는데 테네시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셔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어떡하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또 잘 사는 모습만 꼭 보여드리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또 자식인데 그래서 또 신랑하고 타는데 어머니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알래스카로 이사 가는데 그 놀러 집이 조금 비좁고이래도 놀러 오시겠어요? 하니까 직원분들이 아 집이 좁은데 사람이 마음이 좁아서 같이 못 자지. 응? 그 집이 작아서 못 자는 법은 없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타국에서 먹고 사느라 아버지 팔순 잔치상을 못 차려드린 게 내내 마음에 걸렸던 리시 부부.
그러면 알래스카에서 팔순을 해드리신 거예요?
그 시아버님이 약간 그런 거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우리끼리 하는 건 약간 부담스럽다. 같이 앉아서 밥 먹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 했더니 안 돼서 그러면 아버님 그러니까 우리 그냥 다 같이 캠핑카 빌려서 전총 만들게 여행 가는 게 어떠시냐. 그러니까 시아버님 그거는 또 괜찮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카를 빌려서
일주일
해서 그 알래스카 저쪽 그 제일 밑에 허머라는 데까지 해가지고 캠핑카에서 먹고 자고 또 이렇게 캠핑카 또 하는 곳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은 곳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족 여행을 선물해드렸습니다.
또 그 초청한 입장에서 또 너무 좋았어요. 이게 효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한 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좋았어요.
자식으로서 건강하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소중한 추억을 안고 가시는 부모님 손에 선물도 챙겨드렸습니다. 알래스카산 블루초. 알고 보니 알래스카산 각종 약초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인기를 끄는 상품이라는 것도 이곳에 와서 알게 된 새로운 꿀 정보였습니다.
거기 가니까 또 고사리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고사리, 블루초라는 그런 식물이 있더라고요. 근데
블루초 그게 북한에서는
어리나무 도부사리.
어리나무 도부사리 저기 양강도 그 백두산 근처에만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약초. 약초. 예. 근데 그걸 먹으면 감기를 안 걸리고 몸이 되게 따뜻해진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 그거를 꿀에 재워서도 많이 먹고.
한인들만 먹어.
꿀에 재워서도 많이 먹고 술에 재워서도 많이 먹고.
미국 사람들은 몰라.
몰라. 예. 한인들만. 블루초도 많이 나오고 차가 차가버섯,
뭐 상황버섯, 뭐 이걸 뭐 많이 나온다.
그다음에 하는데. 나물도 뭐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봄철부터 가을 언제까지는 되게 바쁘신 거예요.
북한에서도 한두 번 해봤던 일인데 미국에서라니. 거기다 그 유명한 알래스카 연어까지.
아 그러면 거기 있는 한인들이. 그걸로 또
예, 부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서 이걸 말리거나 해서
그래서 냉장고가 한 집에 세 개,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봄에 나물 다 뜯어서 그 대체해서 원래 다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이런 거 있어요. 그 연어도 식량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념만 있으면 그 1년을 살 수 있다.
몇 마리씩 잡을 수 있다고 했나? 한 명당 거기
25마리
어느 만큼 제한이 있고 1년에 잡을 수 있는 그 낚시를 잡는 그 뭐 그것도 몇 마리까지 뭐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약초를 캐고 연어를 잡는 일들을 부업으로 삼는 한인들도 많다는 것을 알았지만 데이비드 리시 부부는 계획한 일이 있었기에 그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즐거움으로 여겼습니다.
그럼 테네시하고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그럼 삶이 굉장히 변화가 컸네요.
예.
앵커리지는 재밌었어요.
여행도 막 시부모님들 오셔가지고 또 매일매일 또 애들이랑 또 공원에 매일매일 가고 뭐 또 여행도 또 캠핑카 타고 갔다 오고 뭐 이러니까 진짜 금방 한 달 반이 진짜 시부모님들 봤을 때 시간이 금가더라고요.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갑갑한 조지아주 시골 마을에서 집과 상점만을 오가며 주말도 바빴던 테네시주 내쉬빌로 그리고 너무나 색다른 알래스카로 리시 가족은 새로운 공기를 마시듯 새로운 사람들과 환경을 즐겼습니다. 이러는 동안 직업학교가 시작되는 8월이 다가왔고 데이비드 리시는 강도 높은 직업학교에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1918년 11월 11일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을 멈추게 하는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기 위해 우선 해야 할 일은 평화조약의 각 조항에 대해서 협상국 대표들의 합의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협상국 측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의 극심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킨 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혹독한 벌이 될 만한 조항들을 요구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의 군사력과 산업을 파괴해서 국력을 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력이 약해지면 다시는 전쟁을 도발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또 전쟁 피해 배상에 모든 책임을 지게 해서 독일 경제를 망쳐야 한다고 요구했는데요.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전쟁을 일으킬 만한 최소한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 최대한 혹독한 조건들을 포함하려 했습니다.
협상국 대표들은 독일이 다시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산업, 경제, 군사력 같은 모든 분야에서 독일을 압박할 수 있는 조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다른 협상국 대표들의 주장에 완전히 동의하진 않았습니다.
평화조약은 어느 한쪽의 굴욕감을 안겨주거나 비참한 고통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평화조약은 반드시 정의에 기초해야 합니다. 저는 정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평화조약이 지속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에 기초한 평화조약을 만들기 위해 제가 나서려고 합니다.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이뤄내고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제1차 세계대전의 총성을 멈추게 하는 휴전협상을 주도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희망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화조약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국민은 대통령을 믿고 전쟁과 관련해서는 윌슨 대통령이 내린 정책 대부분을 지지했습니다. 세금이 올라도 감수했고 생활에 필요한 물품이 부족해도 참았습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정책이든 수용하고자 지지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동안 미국인들은 마치 정당 정치를 잊은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공화당이니 민주당이니 하는 정치적 입장차도 모두 내려놓고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면서 함께 뜻을 모아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상황은 또 달라졌습니다. 전쟁이 끝나는 분위기가 확실해지자 변화를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1918년 11월, 미국에서 연방의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공화당이 의회에서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게 될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만약 공화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면 유럽 평화회의에서 윌슨 대통령의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상원이든 하원이든 공화당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해 의회로 복귀한다면 다른 나라 정치주자들이 저의 지도력에 의문을 품게 될 겁니다. 이 윌슨 대통령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습니다.
윌슨 대통령이 국민에게 호소한 내용은 공화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공화당원들은 윌슨 대통령에게 항의했고요. 이런 상황을 공화당 선거 전략으로 활용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특정 정당을 언급하며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윌슨 대통령의 주장은 모든 공화당원에 대한 모욕입니다. 선거는 대통령의 사적인 전쟁이 아닙니다. 윌슨 대통령 개인이 하는 전쟁이 아니란 말입니다.
공화당의 선거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1918년 의회 선거에서 공화당은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의회 선거에서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평화회의에 대한 윌슨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연방의회 선거 결과가 저의 평화회의 계획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다른 협상국 지도자들은 1919년 1월 파리에서 만나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파리에서 회담이 열리기 몇 주 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함께 파리로 가서 협상을 진행할 협상단을 선발했습니다.
협상단의 연방 상원의원이 적어도 한 명 이상 포함될 거라고 모두가 기대했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결국 최종 평화 조약을 승인할지 거부할지는 상원 표결로 결정할 거고요. 그런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독자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위에서 기대한 것과는 달리 측근 참모 몇 명을 뽑아서 함께 파리로 떠날 협상단을 구성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이런 결정은 실수였습니다. 만약 협상단에 연방 상원의원을 포함시켰더라면 나중에 지지를 얻는데 더 수월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1918년 12월 초 우드로 윌슨 대통령과 협상단은 배를 타고 파리로 향했습니다. 대서양을 횡단하는 항해는 9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12월 13일 윌슨 대통령을 실은 배는 프랑스 서부 브레스트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윌슨 대통령은 행운을 예감하며 배에서 내렸고 프랑스 국민의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학을 찾아가 보는 시간이죠.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텍사스 A&M 대학교 소개합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의 명문주립대학교인 텍사스 A&M 대학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텍사스주에서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주립대학교입니다. 1876년에 개교했는데요. 텍사스의 대표적인 도시들인 휴스턴, 댈러스, 오스틴의 중간에 있는 칼리지 스테이션이란 도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텍사스 A&M 대학교는 5,200에이커, 21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부지를 가진 미국에서 캠퍼스가 가장 큰 학교 중에 하나고요. 조지 H.W. 부시 대통령 기념 도서관이 이 학교 교정에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칼리지 스테이션 외에도 텍사스 남동부 갤버스턴 섬 그리고 카타르 등의 분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A&M 대학교라는 학교 이름에 있는 영어 A와 M이 무슨 뜻인지 얼핏 짐작하기 쉽지 않은데요. 이 학교 입학 처장인 크리스 리드 씨의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Texas A&M Agricultural and Mechanical eventually over time got shortened and agricultural became ag.
네, A와 M은 농업을 뜻하는 agricultural의 A 그리고 기계 mechanical의 M을 의미한다는데요. 학교가 처음 설립됐을 때는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of Texas라고 불렸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텍사스 A&M으로 줄여 부르게 됐다고 하네요. 텍사스 A&M 대학교 캠퍼스는 흔히 애기랜드라고 불리고요. 텍사스 A&M 학생들은 애기스라는 애칭으로 불리는데요. 이 애기스 역시 Agricultural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게 줄곧 이어져 온 거라고 하네요.
Welcome to Aggieland. You'll hear that quite a bit around here. That's because for us, being an Aggie is more than just where you go to school. It's about leadership.
텍사스 농공대학으로 출발한 텍사스 A&M 대학교는 오늘날 학부에만도 130개가 넘는 전공 과목을 갖춘 종합대학교로 성장했습니다. 2019 가을 학기에 등록한 학생만도 6만 9천 명에 달하는 초대형 학교인데요. 남학생은 약 53%, 여학생은 47%로 남학생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전체 학생 중에 백인 학생이 약 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중남미계가 22%, 아시아계 8%, 흑인 학생의 비율은 3%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교수 한 명당 학생은 20명 꼴이고요. 학생 수 20명 미만인 강의가 21% 정도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 2020 전국 대학 평가 순위에서는 공동 70위를 차지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가 특히 강세를 보이는 학문은 이공계통이라는데요.
As a general rule, about one in three students is involved in engineering in some way, shape, or form. But other popular majors are business, biomedical sciences.
특히 공학 관련 전공이 인기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수의학, 석유공학, 생명공학 분야는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리드 씨는 소개하네요. 텍사스 A&M 대학교는 이밖에 경영학과 생물의학, 시각 디자인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텍사스 A&M 대학교가 찾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일지도 궁금해지는데요.
We're always looking for a student who we know is coming in prepared to work at a rigorous institution. And so, you know, that academic preparedness is going to be a big...
치열한 교육기관인 텍사스 A&M에서 공부할 준비가 된 학생을 찾는다고 리드 씨는 말하는데요. 그래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잘 맞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것도 중요한 덕목으로 꼽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다양한 활동에 참여해본 학생들, 그중에서도 특히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역할을 한 학생들을 찾는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런 학생들이 텍사스 A&M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리드 씨는 설명합니다. 미국에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군인 양성 전문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등이 바로 그런 학교들인데요. 이런 사관학교 말고 학군단 제도를 통해서 생도들을 양성하는 일반 대학교들도 있습니다. 이런 학군단 제도를 운영하는 대학교는 미국 전국에 6개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텍사스 A&M 학군단입니다. 특히 텍사스 A&M 학군단은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5개 사관학교를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현재 텍사스 A&M 학군단에는 2,300명의 생도가 학업과 군사훈련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세멸 호스 학군단 모병관은 학군단 지원 과정이 매우 치열하다고 설명하네요.
Well, it's very selective. All of the cadets in the Corps.
텍사스 A&M에 들어오기 위해서 한 차례 입학 경쟁을 치른 학생들 중에서 또다시 엄격한 절차를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거죠.
Well, fundamentally, we're a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 So
텍사스 A&M 학군단을 통해서 생도들은 무엇보다 지도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호스 모병관은 학군단 훈련 과정을 통해서 생도들이 학업에도 성공하고 우수한 지도자가 돼서 사회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하네요.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학교가 추구하는 교육 이념과 가치는 무엇인지, 학풍은 어떤지 등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적인 성품의 학생이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한 학풍의 학교에 입학해서 어려움을 겪다 중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반대로 개성 있고 자유로운 학생이 종교적이고 엄격한 학풍의 학교에 멋모르고 진학했다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전학을 생각하기도 하죠. 텍사스 A&M 대학교가 추구하는 가치는 어떤 것인지 크리스 리드 씨의 얘기로 들어보시죠.
Respect, excellence, leadership, loyalty, integrity, and selfless service.
네, 텍사스 A&M 대학교는 존중과 탁월성, 지도력과 충성심, 진실함과 헌신적 봉사라는 여섯 개의 덕목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고 소개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많은 학생이 특히 헌신적인 봉사에 공감하는 것 같다는 리드 씨 얘기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학교 규모가 큰 만큼 학생 활동도 매우 활발합니다. 학생 동아리만도 1,000개가 넘고요. 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와 동물구조 등 다양하고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대학교는 1876년에 개교한 이래 지금까지 50만 명에 달하는 동문을 배출했습니다.
Almost half a million former students out there around the world.
텍사스 A&M 동문은 특히 강한 소속감과 끈끈한 유대감을 자랑하고 서로 만나기를 즐긴다는데요. 이런 강한 유대감이 형성되는 데는 텍사스 A&M 대학교가 신입생들을 위해 제공하는 피시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큰 도움이 된다고 리드 씨는 소개하네요. 보통 대학교들은 학기 초에 신입생들을 위해서 학교의 역사와 전통 등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텍사스 A&M은 이런 일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이 아니라 3-4일 동안 야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애기스의 전통과 가치를 배우고 끈끈한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A&M 동문들, 애기인들끼리는 몇 가지 전통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문들끼리 만나면 하우디라고 인사를 한다고 해요. 영어 하이나 헬로우와 비슷한 인사말인데요. 텍사스 A&M인들은 누군가 하우디하고 인사를 하면 다른 사람도 하우디라고 대답하는 게 예의라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 학교를 졸업하면 애기링이라고 해서 졸업 반지를 끼는 전통도 있습니다. 애기인들끼리는 반지만 보면 한눈에 척 동문임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만큼 애기인의 자긍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텍사스 A&M 대학교의 상징, 공식 마스코트는 레빌리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개입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개가 이 마스코트가 됐는지 여러 가지 얘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1931년 텍사스 A&M 학군단 생도들이 타고 있던 차량에 치인 개를 학교에 데려와서 치료해주고 같이 지내면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애기랜드의 영부인 퍼스트 레이디로 학생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개는 레빌리 9세라고 하네요.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미국 남부 명문 주립대학교인 텍사스 A&M 대학교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